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그죠? 없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평생 그 일을 하나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생 하는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이렇게 평생 뭘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이라든지 또 변질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그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우리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다른 뭐 각자 자기가 택한 일을 그 일을 사랑함으로써 평생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대개는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마련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한다든지 또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쭉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 해야 되나?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하다가 간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힘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기고 또 살아갈 만한 의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오늘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실은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혼에 관한 얘기를 시작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반드시 결혼해야 하나 또 그런 주제로 하다가 또 이제 뭐 참 결혼이란 그럼 어떤 결혼이어야 하나 오늘 이번 주 제가 주제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사랑으로 충분한 결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이 힘드냐? 왜 결혼 생활이 자꾸 이렇게 깨지냐? 왜 결혼 생활은 끝까지 가기가 그렇게 이렇게 힘든가? 결국 뭐 우리가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사랑이 이게 자꾸 변해가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게 신약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 아들 예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가 성자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단순히 얘기를 듣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이 세례식을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그걸 대관식에 비유를 해요.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왕 중에 왕으로 이게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순간인데 사람들은 그냥 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것,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고 올라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의 축사 내지는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소명을 완수해야 할 그 미션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을 읽고 굉장히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어디를 가게 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으로 지불하러 왔다라고 선언하셨고 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값으로 지불하러 치르러 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땀이 피같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하기가 어려운 기도여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와야 할 만큼 그 힘든 기도 끝에 결국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까닭은 그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완주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그 사랑을 본인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우리가 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겠는가, 그런 걸 아무리 우리가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끊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목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도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서 죽고 순교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고 죽음까지도 끝까지 불사하지 않고 가야 할 수 있는, 아니 갈 수 있게 하는, 가게 하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 힘들긴 뭐 어느 결혼이 쉽겠어요? 쉬운 결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자체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지만은 죄인들은 그 결혼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결혼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결혼은 힘들 게 없죠. 그러나 죄인들끼리 만나서 죄인들끼리 한평생 산다는 건 뭐 오죽 지긋지긋하면은 남편을 달리 두자로 얘기해 보니까 뭐 할머니가 웬수? 뭐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가 있어야 결혼이 잘 되는 건가? 무엇 때문에 결혼하는 건가? 결혼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날 뭐 잘 알다시피 결혼 잘 안 합니다. 이게 막 불과 한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결혼은 이렇게 의문시 되지 않았어요. 결혼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는 논쟁 자체가 안 됐습니다. 왜냐, 결혼은 결혼 정년기가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은 사람도 없고, 뭐 때문에 결혼하지? 이런 걸 갈등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불과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때가 되면 뭐 자연스럽게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결혼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뭐 가능하면 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라, 난 독신주의자에서가 아니라 그냥 결혼이 주는 너무 그 힘든 상황들을 이제 감당할 그런 능력이나 감당할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인데, 그 결혼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실제 놓치는 거죠. 결혼은 가장 전제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오늘 결혼이 나를 위한 결혼에서 출발하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죠. 배우자를 만나서 뭐 그 같이 사는 것도, 부대끼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자녀 낳아서 기른다는 것도 기쁨보다는 고통이 크고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렇게 흔쾌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국가가 뭐 자녀를 전액 보조하지 않으면 낫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든지 가정인이 주는 이 그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파국을 스스로 이렇게 맞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고, 파국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요? 죄인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가지고는 끝이 없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복이, 뭐 이게 기준이고 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인간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인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내서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인간을 부부 중심으로 만드셨고,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를 기초로 가정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사실 아닌데,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가 나보다도 배우자, 나보다도 상대방, 나보다도 타인을 더욱더 배려할 때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기본값, 디폴트 값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 디폴트 값을 망가뜨린 게 죄악인데, 그 죄악을 망가뜨려 놓고 그걸 자꾸 작동시키니까 작동이 되면 될수록 더 인간은 불행해지죠. 수많은 결혼들이 불행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 사랑으로 충분한 결혼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사랑으로서 이 가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값이 주어진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가정이 행복하거나 가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이 뭐냐? 이걸 또 한번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이 오늘날처럼 오염이 되어서 이렇게 쓰기가 어려운 단어, 그런 단어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망가져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이런 시대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동사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게 그냥 한마디 단어지만은 이게 서양 사람들은 명사로 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많아요. 헬라 쪽에서 시작된 이 사랑이라는 어휘는 주로 우리는 만 서너 가지 정도로 하지만 그보다도 더 복잡한 명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랑의 노래를 불렀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라면 사랑은 뭐냐? 이 사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진 저 표현, 저 삶의 모습을 사랑으로 정의하기에는 마땅한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잘 안 쓰던 단어를 픽업을 한 게 이제 아가페, 우리가 말하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의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는 헬라어 사람들은 정작 필레오, 필리아라는 것과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 예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을 향한 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구별해서 부를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혼재해서 쓰던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조금 더 그 특성을 가미해서 그냥 신적인 사랑 내지는 십자가의 사랑, 이걸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쓰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그 개념이 점점 고착되어 왔단 말이죠. 성경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아가페 사랑이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이타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 사랑, 아니 그걸 넘어서서 뭐 이타적인 사랑은 스토르게라는 사랑도 뭐 그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 간에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혈육의 사랑,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긴 하지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대가는 능히 치르고라도 이 아이를 사랑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이건 또 아가페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목숨을 바쳐도 부모가 자식한테 목숨을 거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과 그건 차원이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리아라고 주로 이제 친구 간의 우정, 교제 이런 데서 쓰는 그런 사랑한다, 난 친구를 사랑한다, 이건 서로 간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랑이에요. 아무 뭐 우리가 끝도 없이 밑도 없이 그냥 뭐 지나가는 노숙자를 친구 삼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알아들고 있는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걸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사랑. 이건 이제 우리 되게 유격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에 대해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에로스 하면 뭐 에로틱 뭐 이래서 그 조금 육감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랑이면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랑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다시피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면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데, 부부관계를 서로 지켜나가는데 충분하다. 아이고, 뭐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충분합니까? 물론 뭐 1차적인 필요를 우리는 다 채워야겠지만, 육신의 필요나 무슨 뭐 의식주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가지고 결코 충족될 수 없도록 인간은 만들어져 있고 인간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1차적인 생체적인 욕구가 충족된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는 인간이 회복되지 않고 이른바 full humanity, 완전한 인간성도 회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가정조차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정 공급함으로써 인간의 인격 전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부부관계가 정말 영속하는 관계처럼 그런 깊은 관계, 더 높은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사랑을 마치 수혈하듯, 빈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수혈하듯 그 피를 골고다에서 쏟아 부어주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수혈하는 시간이구나. 우리에게 없는 아가페라고 하는 혈액형, 이걸 우리에게 마치 혈액을 공급하듯이 그걸 부어주심으로, 넣어주심으로 우리는 내 안에 없던 새로운 능력, 새로운 blood type,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몰려오는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거나 올가미에 씌워져가지고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둘이서 서로 정말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부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빠져버리면 각자 자기 꿈을 추구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꿈을 좀 이루는데 발판이 되려나 도움이 되려나 결혼했더니 웬걸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꿈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삶의 궤적들을 추구하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그게 함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균열이 커져서 깨어지거나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각각 따로 살거나 뭐 죽어지는 한 집에 있을지 몰라도 전혀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이 안 되고 마는 것이죠. 아니 부부가 그런 형태로 함께 그야말로 사실적 동거에 불과한 삶을 산다면 그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놓아놓고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아야 크고 그 사랑을 받아야 인격이 되고 그 사랑을 받아야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달을 텐데 부부가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그 아이들도 결손 가정에서 자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부모가 다 있다고 해서 결손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디자인된 대로 가정을 이루고 디자인된 관계 속에서 부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미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그 지금 다음 세대가 무슨 뭐 기성세대를 인정을 하겠어요? 아무 권위도 없죠. 권위는 이게 권력에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권위는 사랑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로 택한 정말 사랑으로 충분한 결혼, 그건 결론을 조금 바꿔서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어야만 완성되는 결혼이에요. 아, 사랑하고 결혼했는데요? 아니 그때는 여러분 사실 눈이 좀 멀어서 결혼했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때 사랑은 사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불러일으킨 결혼 과정까지 가는 사랑은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글루나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좀 여러분들 좀 뭐 영어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glen desire, 생식선의 욕망이다, infatuation, 그건 그냥 충동적인 욕망에 불과한 거다 그래요. 되게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되죠 남녀 관계는. 그런 것들로 가정이 시작이 되지만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한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신 이 블러드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 뭐 A형, B형, O형이 아니라 J형, 지저스 블러드 타입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수혈하는데 그분의 사랑이 수혈되면 아까 여러분들이 노래한 것처럼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오래 참지 않고 어떤 가정이 버티겠어요? 서로 부부가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부부가 자랑하고 서로 부부가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무슨 가정이 존립이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끝까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결혼이 완성되거나 결혼이 온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다 채우려면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결혼 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누가 뭐 조금 참을 만큼 참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것이 어느 쪽에서 먼저 터지는 쪽이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뭐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지만은 읽으려고 원래 했던 말씀은 그냥 한 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 주례식에 가면 잘 듣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사실 복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믿음이요 사랑에서 비롯된 소망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씨앗을 이렇게 딱 쪼갰더니 안에 씨앗이 셋 있는데 보니까 이 씨앗이 사랑, 믿음, 소망인데 이 중에서 사랑이 제일인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 복음이라는 씨앗 안에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을 뿐이지 영양소가 이 세 가지일 뿐이지 각각 분리된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 일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그 사람한테 소망을 두고 기대를 합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불안한 까닭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아니요. 정확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내 가정에 태어나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그 아이가 뭘 이루거나 뭐가 되거나 뭘 해야 그 아이를 사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애만 보면 불안하고 애만 보면 짜증이 나고 애만 보면 그렇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기대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인간인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나조차도 사랑을 못하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사랑 싸움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을 사랑하는데 저 인간 나를 왜 이렇게 모르고 안 사랑하나. 그렇지 않아요. 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없는 사랑, 이 사랑은 외부로부터 그냥 수혈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것, 피가 부족한 현상처럼 자꾸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그냥 뭐 이러면은 빨리 가서 링거를 하나 맞듯이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 나오든지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수혈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저도 47살 때까지 방법이란 방법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되면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저도 그리 또 가볼게. 되면은. 그래서 그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랑, 우리가 이거 뭐 주례사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고린도 교회가 하도 시끄럽고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면서 매일 싸우고 말이지, 교회라고 하면서 막 자기 계모하고 막 간통하는 사건이 생기고 너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정말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들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사랑하기는 커녕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데 왜 힘듭니까? 사랑 안 하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죠. 예? 요새 뭐 동기부여 이런 거 뭐 그 뭐 동영상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미국 유명한 사람인데 일어나면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다 대고 맨날 이걸 하더만 하이파이브를 해요. 아무도 자기한테 하이파이브를 안 해줘서 자기가 자기한테 한대. 그냥 3년 했더니 인생이 바뀌어졌대. 그런 걸 무슨 뭐 노하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죠. 나를 들들 볶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한테 무슨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를 들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BC와 AD예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의미 없는 항상 무의미하고 항상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방랑자, 방황자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구나. 이게 확실하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갈등이 없어져요. 돈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집이 없어도 그런 게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아요. 뭐 없으면 좀 불편하죠. 그러면 그런 상태가 돼서 나는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가 결혼 생활 내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는 가정이어야말로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이 무슨 사고치겠어요? 다 불량 가정에서 불량 자녀를 만들어내고 불량 상품이 되는 거죠. 온 세상을 다 그냥 망가뜨리는 거죠. 칼 마크스도 뭐 히틀러도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런 애를 만들어놔가지고 이 세상이 이 모양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랑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오늘 잘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새겨서 우리 지금 가정에 뭐가 제일 필요하나? 내 인생에 뭐가 제일 필요한가? 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지금 테라, 루나 때문에 뭐 비트코인 한 사람도 난리가 났다면요. 그래도 보십시오. 사랑이 있으면 가정 안 깨집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하다가 남편이 재산, 전재산 날리면 당장 이혼으로 가요. 보시라고 이제. 지금 이미 절반도 오지 않았어요. 초입에 왔다 이 정도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가중되겠어요. 뭘로 버틸 건데? 그 믿었던 주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비트코인도 안 되면 뭘로 버틸 건데? 근데 이 사랑이 버티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무슨 이상한 영성이 아니에요.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 뭐 이렇게 맛을 보게 하는 거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창에 찔리고 손에 못이 박혀서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은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신 까닭은 그분 자신이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마치 링거 액처럼 우리의 피를 바꿔놓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견딜만 해요. 여러분 인생 다 누구나 조건이 비슷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자예요. 뭐가 돼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전부 대부분 실패자예요. 그러나 사람이 알려지지 않아도 남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해도 늘 그 평온한 웃음이 떠나지 않고 잔잔한 그런 성품을 잃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 안에서 자녀를 성공시키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사랑이면 족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교회인 줄 알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벌리지 말고 서로 사랑이나 제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가정 안에서도 무슨 일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질문입니다.
목국 시험 보는 기분이네요. 네.
신혼 초에는 제가 이기고 살았는데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히 남편에게 많이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관계의 시소가 남편이 대왕 마마처럼 기울어졌어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 할 정도로 져주는 삶도 좋고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다하는데 소명이 있는 건 맞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시소가 이렇게 가는 인생을 바라실까요? 너무 남편이 열매만 많이 먹는 듯해요.
서로 잘 믿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믿으면 뭐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없죠. 사실은 뭐 그런 것들 저는 전혀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조정기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네. 근데 아까 재밌는 편이죠. 초전 박살한 모양이에요. 초전에 이겼는데 네. 괜히 예수 믿고 나서 지주기 시작하다 저주기 시작하다가 완전히 밀려가지고 지금 코너에 밀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끝까지 밀려야죠, 뭐.
아 끝까지 져라.
끝까지 져야 돼요. 네.
지는 게
중간에 지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기려고 달려들면 그 동안에 져준 것 허사되는 거죠. 아. 헛일이죠. 저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 먼저 죽는 거죠.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지는 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사랑들 그 우리 어른들이 딸 시집 보낼 때 야 시댁에 가서 3년간 귀머거리 3년간 장님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예, 그 다 져주는 거거든요. 말하고 싶은 말 안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근데 한 10년 그렇게 지나면 진 사람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기고 진다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굳이 그런 표현을 쓴다면 한 10년 져주면 반드시 이기는데 그걸 이제 못 참으니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아는 집에 그 아는 분 댁에 그 외국인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 그 외국어를 쓰니까 그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 또 며느리도 또 줄기차게 한국말 안 배우고 버틴 거예요. 아무 말도 맨날 모임이 있으면 가족 모임이 있으면 그냥 한두 시간 웃다마 간대요. 웃기만 하고. 근데 그렇게 한 5, 6년 지났더니 모든 가족이 며느리 눈치만 보는 거예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했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뭐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왕비 대접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썰렁하네 좀 썰렁.
조금 힘들긴 하겠네.
말을 배워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했으면 아마 싸울 일이 없겠어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 안 네. 싸우는 거죠. 저 옛날에 그 우리 그 대만에 뭐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통역사를 데리고 가세요. 중국말이 길어요. 통역도 길어요.
네.
뭐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로 차라리 하자.
영어로 차라리.
근데 다 영어가 짧아.
네.
이거 30분 만에 끝났어요. 길게 말할 수가 없어. 서로 영어가 짧아가지고. 에, 그래서 나는 뭐 때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네. 그렇게 말을 줄이는 거죠.
근데 그 한편은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정체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 거는 결혼 전에는 나를 정의하는 어떤 그 설명과 결혼을 하면 저 같으면 이제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정의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존재가 있는 거고 그 존재가 행복한 거가 나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이런 질문은 좀 해볼 필요. 아 제가 이러면 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런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랑받는 딸 아들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정의하는 그런 자기 이해 혹은 이런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우리가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너무 나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또 그런 거에서 좀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그래서
합니다.
같은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같은 이게 공통의 이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할 때 커뮤니온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먼저 있어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커뮤니온을 위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거고 같은 식탁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정을 더 풍성하게 하겠죠.
한편은 또 이렇게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다 혹은 뭐 이런 생각이 분명해야 어딜 가도 그 누군가의 남편답게 사는 혼자 있어도 그 곁에 누가 없어도 그 뭐 그렇게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자기 정체성이 규정된다기보다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걸맞는 삶으로서의 남편과 아내로 정의되는 게
그렇겠네요.
네, 분명한 정의가 되겠죠.
네. 네. 아, 그래서 아까 이분은 하여튼 그 시소를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울어졌다라고 너무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하시는 거로 이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집안 사람을 따라 기도원에 갔는데 첫날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알고 있는데 세례를 받아야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지요.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나요? 꼭 알고 싶습니다.
예, 뭐 세례를 꼭 받아야 방언을 받는다.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 자꾸 나오지만은 뭐 고넬료 같은 경우는 세례 받기 전에
그렇죠.
이미 믿음을 가졌고.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우리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무슨 그런 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예, 잘못 악한 영에게 틈을 내어 주어도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나 영적인 현상이 우리가 이거 보는 말씀보다도 앞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거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이게 말씀에 기초한 영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그 영은 그 영이 오시게 되면은 내 말 내가 내게 한 말이 기억되고 분별되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적 현상에 대해서 너무 그게 심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알아가다가 이렇게 다른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순서가 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전에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영을 받았나 아니면 네. 이상한 영을 받고 지금 저러지 않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한편은 그 은사라는 게 하나님이 카리스 은혜로 주시는 어떤 것 카리스마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주시는 분 마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달라고 때를 쓰면 이제 때를 써서 받기도 하죠. 예. 때를 써서 받은 사람들이 또 잘못 쓰는 것도 보았고 예. 또 때를 써서 받았고 나서는 또 사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전혀 입을 열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방언의 은사를 잘 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기도 몇 마디 하면 할 기도가 없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 30분, 1시간, 2시간이 훌쩍훌쩍 가거든요.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도의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예. 예.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 방언은 안 주시지만은 이게 뭐 그냥 지갑을 펴는 은사가 생겼어.
지갑이 열리는
그래서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처럼 그냥 막 그 순간에 그냥 나는 재산을 절반 내가 다 그냥 희사하겠다 이런 일도 실제로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에게는 이제 남을 위로하는 은사. 그 사람이 그전에 남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이 무슨 은사가 왔는지 그냥 얘기만 들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냥 기도하고 그런 훌륭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건 진짜 그런 사람은 테레비 보다가도 그냥 저 우크라이나 사태만 봐도 그냥 펑펑 울어요. 울고 기도를 우크라이나에서 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 보면 보다가 뭐 또 몇 명 죽었대. 뭐 그러고 말겠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게 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뭐 달라고 떼쓸 것도 없어요. 받아놓고 안 쓰면 뭐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은사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받은 건 누가 준 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은사 중에서 이제 전부 다 뭐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이 특별히 이제 중요한 목적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설교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교회를 위한 덕,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은사를 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권면하고 그러는 것이죠.
네. 참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성경책을 안 읽어서 성경을 읽으면 한 챕터당 2만 원씩 총 66권 하여 123만 원을 줄 테니 성경을 읽도록 해보라고 도전을 시켜봤고 현재 한 달이 되었는데 신명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편이 성경을 읽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냥 공개적인 답변이 어렵네요.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어린애들 이게 원래 그 유대인들한테는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기 위해서 성경 글자 위에다가 꿀을 발랐어요. 네.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꿀을 먹으면서 그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한 거죠. 저는 이 방법이 그 방법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 꿀을 발라 그렇게라도 읽는 게 낫죠. 네. 뭐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괜히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하루에 2만 원 줄 테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방법을 바꿔야죠.
자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 굉장히 안타까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달을 안 해드렸더니 계속 올리셔가지고 오늘은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중3 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가기 싫어하는 것 같고 예배 때도 딴짓하고 혼날까 봐 안 가고 싶다 말은 못하고 억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 신앙에 도움이 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는 아마 저하고 안 목사님하고 완전히 상반된 대답을 할 거예요. 이분은 모태 신앙인 입장에서 이제 그래도 가야 된다 할 거고, 저는 가기 싫으면 데려가지 마라. 뭐 단도직입적입니다.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가기 싫은 애를 데려가서 예배가 안 되는데 그걸 뭐로 데리고 가요? 나는 뭐 그 부모가 꼭 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은 본인이 집에서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아름다운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하고 그러면 그럼 나도 네가 그렇게 교회를 가기 싫으니까 오늘 우리가 집에서 그럼 잠깐 한 10분이라도 예배 드릴래? 엄마 아빠랑 이렇게 제안하면 왜 안 되는 건데 왜 꼭 교회를 끌고 가야 되냐는 말이에요. 가서 예배도 안 드리겠다 그러고 가서 말이지 도대체 말도 안 들리고 애들도 싫고 그 분위기 자체가 싫다면 못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요새 그런 시대가 또 됐잖아요.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하고 본인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아이들 신앙이 훨씬 빨리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마지못해 하는 아멘 같은데.
아 저는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이제 중학교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어른 예배를 같이 이렇게 갔는데 어른 예배를 가면서 재미없죠. 그 설교도 길고 뭐 재미없고 하지만 어른 예배
아버지 설교를 그렇게 얘기해 됩니까?
아 아 제가
아니 나 혹시 아버지가 들으실까 봐서 그래.
참 수습하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그 저희 모교회 그 성가 대석은 이렇게 좀 이렇게 계단 치고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테너 파트라 제일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설교를 시작하시면 제가 늘 눈을 감고 말씀을 듣다 보면 계속 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그 아버지 설교 시간에 조는 걸 보고 자기 아들들을 혼내는데 뭐라고 혼내냐면 저한 집사는 저렇게 피곤한데 저기서 저렇게 피곤한데도 앉아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너는 뭐 하느냐 이렇게 아들들을 혼내더라고요. 이게 꼭 존다고 혼나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졸기도 많이 졸았습니다만 예배에 가는 게 내가 성인으로 이 신앙 공동체 참여하는 그런 어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굳이 이 가서 이렇게 막 이 정말 막 배리 줄이를 뭐 어쩔지 모르는데 그 내가 내 아들을 교회 데리고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들을 위한 건지 자기를 위한 건지 한번 질문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라면 그래 아들아 우리 그럼 집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이 접근은 예배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아들로 하여금 아주 아들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런 가정이 둘 셋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같이들 가서 두 가정이 같이 가서 아이들이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네. 같이 가서 우리가 뭐 이번에는 우리가 그럼 같이 가서 어디 저기 여행을 가서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요한 1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든지 네. 네. 뭐 그런 하여튼 좀 이게 기획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저는 너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고 이 교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그런 틀에 그렇게 그냥 너무 순응하는 거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옛날 어른들은 자꾸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라. 이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인데 맞는 측면이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라면 여기 와서 조는 사람도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시대가 그렇지도 않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심어줄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참고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 설교하시는데도 왜 졸았던 청년 있잖아요. 창에 앉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죽게 될 뻔했던 뭐 사도 바울도 설교하시는데 졸는데 뭐 우리 아버님이
바울은 설교가 좀 약했어요.
아 그런가요?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설교 듣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살려줬지. 다른 일 하다 죽었으면 못 살리죠.
빨리 질문해야지 이게. 아 근데 이게 사실은 질문이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걸 고려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약간 입장이 있습니다. 아내는 명품을 좋아하고 백화점 쇼핑을 즐깁니다. 신상은 꼭 손에 넣어야 만족합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 경제적으로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아내와 엄마로서 감당하는 수고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보상으로 신상 백을 원하고요. 사랑으로 충분한 가정에 백이 필요할까요? 가정일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할까요? 참
우선 제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아니, 그것도 남자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것도 뭐 사람이 발을 뻗을 만한 데를 보고 뻗지 아무 수입이 없는 남편한테 이렇게 때를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랑이 충분하다 그러면 사랑은 그 상대방이 가지는 관심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제 백화점 뭐 이런데 보통 여자분들은 가면은 뭐 빛이 반짝반짝 나지만은 남자들은 되게 백화점 들어가는 순간 호흡이 곤란해지고 다리 힘이 쭉 빠지고
근무력증에
백화점 근무력증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같이 가는데 언제 갈까? 가서 뭘 사러 갈까? 그럼 가기 전에 카탈로그는 뭘 볼까? 뭐가 그렇게 필요하지?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아이쇼핑이라도 대신하면서 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돕는다든지 해서 저는 이걸 가지고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런 아직도 명품이나 쫓고 이렇게 그렇게 그 이렇게 천박하게 사냐 뭐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새로 나온 거 정말 갖고 싶겠다. 속은 아프지만 그렇게 좀 얘기함으로써 서로 대화해서 시작을 해서 서로 정말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거 기도가 이렇게 이제 그때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절박한 기도입니다.
예. 절박하죠. 예.
아내 눈이 멀더라도 이렇게 명품이 안 띄게 해주소서. 예. 이런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겠어요. 예. 싸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정말 아내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가 정말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내가 좀 쇼핑하는 규모가 좀 줄어야 합니다. 아니면 뭐 쇼핑할 수 있는 저게 좀 차원이 좀 낮아져야 됩니다든지. 이거 왜 기도 못해요? 네. 그런 거 싸우지 말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한테.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싸움이 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일단 하신다. 네. 네. 이게 믿음이 자라는 길이죠. 네.
그 백화점 그 호흡곤란과 근무력증은 되게 남성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백화점 입구에 남자들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래서 넌 여기 쉬어라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 가정에 대한 질문이 게 다양한 질문들이 옵니다. 그 13살 아들이 2차 성징이 오면서 여자의 몸에 관심을 갖고 사진을 봅니다. 또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기 위해 저에게 거짓말로 둘러대며 핸드폰 사용 허락을 구합니다. 음란한 건지 성교육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저희들은 뭐 베일에 쌓여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답변하기 적절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뭐 어떤 지식적으로 제가 듣거나 이런 걸 보면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픈됐기 때문에 저는 그 성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 분만 과정 이런 걸 아이들하고 성징이 나타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게 우리가 이게 몸에 주어진 이 모든 성적인 이 그 기관들이 이렇게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는 걸 네. 아이들이 갖게 되면 훨씬 덜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혼자서 어차피 내놔도 다 볼 텐데 그러면 그런 걸 조금 같이 보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너는 어떠니 지금 네 몸이 지금 어떤 상태니 그리고 부모는 우리는 이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다. 이런 거를 솔직하게 사실 얘기하면 애들이 조금 더 죄의식도 없어지고 조금 더 건강한 성에 대한 태도가 생기지 않겠냐. 네.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아우성이라는 강의가 있었나요? 아름다운 우리의 성을 위하여 그런 강의 같은 걸 좀 같이 듣게 한다든지. 그래서 학교에만 맡겨놓거나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만 맡겨놓을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워낙 성이 범람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일찍 오히려 이 성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야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모 세대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 자체가 낯설거든요. 낯설다고 그냥 밀어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거야 이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네, 큰 기도 제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제가 애도를 표하는 건 아들만 둘이어서 아마 그 어머니가 더 당황스러울 텐데 이건 정말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커요. 또 아버지가.
예. 네. 아, 또 이분 자매님 같은데요. 목사님 1년 전에 결혼할 남자와 헤어지고 아직 누구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결혼 문제로 너무나도 싸우면서 헤어진 때문일까요? 누굴 만나서 다시 사랑할 자신도 없고 또 헤어진 사람처럼 누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제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에 그랬을까요? 그 사람 바닥까지 봤는데 저는 왜 자꾸 생각이 날까요?
생각하지 말지 왜 자꾸
아니, 생각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날 때 살아가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더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가 내가 나를 시선을 돌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들 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에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성경은 탁월한 그 여러분 이게 해독제예요. 인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는 독성이 심각한데 이 성경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작심을 하고 이걸 진짜 이게 격리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요새 그 이게 해외 여행하시는 분들이 일주일간 격리되는 거 2주간 격리되는 거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 그 격리되는 시간에 하루 열몇 시간씩 읽고 완전히 이렇게 뭐 이제 은사도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살아왔던 삶의 모든 흔적들이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중간하게 헤어져가지고 그 상처를 안고 껴안고 자꾸 생각하고 막 후회하고 그 사람 차라리 그때 붙들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주님하고 한번 사랑에 빠져보고 주님과 새로 시작하면은 주님이 다시 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배우자로 저는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붙들고 실험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더 든든히 세우는 데 시간을 보내면 저는 훨씬 더 이렇게 빠른 결과가 또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아멘. 그 우리 주님이 시간 목사님 그런 설교 몇 차례 해주셨는데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밖에 계시거든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과거에 돌아가서 그 시간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그 과거에 있는 상처도 주님 오늘 만난 주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기억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지금 오늘 나를 이끌어가는 힘과 메시지가 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이 질문 한 가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화도 잘 냅니다. 신혼부부인데요.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그게 뭐 이제 참 결혼 전에 충분히 이렇게 좀 걸러져야 할 것들이 이제 안 걸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결혼 초부터 저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 참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데 진짜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은 뭐 결과는 뻔한 거죠. 근데 빨리 수습하는 게 결국은 우리는 뭐 신앙 안에서밖에는 해결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앙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대화가 좀 이렇게 더 깊어져야 돼요. 비상적인 네. 대화가 아니고 우리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솔직히 얘기하고 솔직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되게 인간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 접촉점은 깊은 데서 접촉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접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졌는지를 서로의 내면을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어떤 경우는 너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내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니네 엄마 아빠보다도 이렇게 늘
가볍게
얘기하냐 네. 이런 거 하나가 말은 못하지만은 이렇게 전반에 미치거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인색한 태도 같은 경우에는 돈에 인색한 태도가 나를 무시하는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되게 그건 표면에 숨겨두고 그 밑에 표면 아래로 그냥 겉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다 다투니까 자꾸 상황이 악화되고 어느 것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본질로 들어가는 건 기본적인 해결이지만은 그 전이라도 대화하는 방법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정말 일상을 서로 나누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입을 닫고 있는 남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와서 밖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한테 뭐 브리핑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아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당신을 내 삶에 밖에 있었던 삶에 초청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내가 오늘 내 삶에 있었던 바운더리 안으로 남편을 초청하는 일이 대화란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갖지 않으면은 그게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들어와서 또 일하고 나가서 또 일하고 그러다가는 뭐 반드시 사고 나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직장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훨씬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 주님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혼했다고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은혜, 지혜가 필요한 거룩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그런 뜻에서 오늘 특별히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랑은 이게 그 13장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하겠다 하고 쓴 게 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은 이 사랑의 고백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영원하며 하나님 오늘 문제를 묻는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이 세상 권세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성경의 선언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기 전에 이미 내게 부어진, 엄청나게 쏟아 부어진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누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부모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저 받은 사랑,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 기적을, 그 신비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메마른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사랑이 샘솟듯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는 이 메시지를 진리로 믿어 삶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